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돌아보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CBS 조석영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엔 갑자기 내린 폭우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폭우로 정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고 정말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죠.
네. 네,
102년 만에 내린 폭우에 인명피해, 침수피해, 비피해가 정말 심각했는데 근데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또 대통령이 너무 한가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네, 재난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수 있을 네. 정도로 정말 심각한 비피해가 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재난 대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인터넷에는 폰트롤타워냐
네, 폰과 네, 그 컨트롤타워 합쳐서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전화로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네. 보통 재난 상황이라 그러면 그 노란색 옷 입고
민방위복 입고 네. 출근하죠.
동그랗게 모여 앉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네.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적절했냐라는 비판이 나오자
네.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입장을 내놨는데 또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연결까지 좀 어려웠습니다.
네, 네. 예,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 대통령 행보를 놓고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아,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을 내놨어요. 100년 만에 큰 비가 내리는데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하고 했던 건 이건 심각하다. 특히 중대본으로 가려고 해도 자택 부분이 침수가 돼서 못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청와대가 필요했던 거다. 뭐 이런 비판들을 어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그 비판은 뭐 생각은 할 수 있는 겁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이 중앙 그 재난대책본부에 나가서
예.
현장에서 총괄적인 거를 좀 지휘해달라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한 9시 반쯤에 받았습니다. 그런 그 행자부 장관은 세종시의 그 현장 지휘본부에 나가서 있었고요. 저는 한 9시 반쯤에 이제 그 여기 일청사에 있는 본부에 나갔고
예?
그런 과정에서 계속 그 대통령님하고 상황 평가를 했고 또 보고도 드리고 또 지시도 받고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요즘에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꼭 현장에만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좋은 그런 통신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필요하실 때는 또 나오셨고요. 나오셔서 현장에서 또 같이 그 담당자들하고 의견 교환에 가면서 또 현장에서 지휘도 하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현장에서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물론 아니죠. 전화로도 하실 수 있고 다른 통신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에는 자택 부근이 침수가 돼서 사실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비가 아니라 그럼 전쟁이었으면 예를 들어 그랬으면 어땠을까? 더 큰 재난이었으면 그럼 못 갔던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네,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이번 상황 같은 거를 또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리뷰를 한번 할 겁니다. 워낙 그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예, 언제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고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그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논의와 검토도 이제 지속해서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아니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 서초동 자택으로 몇 개월간 출근하기로 결정을 할 때, 그때 사실 제일 우려했던 게 이런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문제였어요. 그때 인수위 답은 뭐였냐면 국가 지도 통신 차량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청와대 지하 벙커 수준의 그런 체계를 갖춘 미니버스가 그런 차량이 24시간 대통령 자택 옆에 있을 거다. 그래서 급하면 거기 가서 지휘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그 차량이 이번에도 있었던 겁니까?
저는 뭐 그거보다는 이미 벌써 그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예.
그러한 그 모든 시설이 거의 뭐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지휘는 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사실 전화로 지시하셨다라고 할 때 그 전화는 저희는 뭐 휴대폰 같은 거 생각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닌가요?
좀 더 그 모든 그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아, 뭐 지하 벙커 수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관저 공사가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얼른 좀 근처로 가셔가지고 이런 국민적인 불안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정부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네, 8월 11일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인터뷰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비 때문에 집에서 못 나왔다는 추측도 있었고 또 이동하는데 뭐 번거로운 얘기도 나오고
경호 문제.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청와대에 있었으면 더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 총리가 그 윤 대통령 자택에 청와대 지하벙커 수준의 설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뭐 한 총리 목소리 굉장히 차분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듣고 있다가 벙커에서 제가 눈이
이게 말이 돼?
눈이 희번덕 뜨였었는데 실제로 그날 기사화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많이 됐죠.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거죠. 이거는
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설비가 있는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윤 대통령이 그런데 비판받는 지점이 네. 단순히 통신 장비가 어떻다라는 뭐 혹은 재난 상황을 모니터한 설비가 어떻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쵸.
제가 보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일산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는 신뢰를 원하는 건데 그 뭐 비를 맞으면서 무슨 현장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쇼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건 중요한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최근에 지지율 하락세까지 엮어서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보여주는 것이 되게 미숙하지 않느냐, 대응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실의 대응이 적합했냐 이런 얘기는
그렇죠.
계속 나와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에 이제 도어스태핑에서 그런 말한 적도 있죠.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네.
라는 말한 적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는 총리가 두 번째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네. 흔하지 않은데
네.
바로 그 한덕수 총리에게 쓴소리를 한 분 있습니다.
아,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한덕수 총리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 아니세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앞서 인터뷰 들으셨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동기 동창 인터뷰.
역시 한덕수답게 하대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 범생이답게 하지.
아, 워낙 모범생이셨다면서요.
아,
고등학교 때.
워낙 그랬죠. 선생님들이 이뻐하는.
경기 고등학교.
예, 중고등학교 다 동기.
아, 중학교도 동기세요?
예, 예.
엄청 친하시겠네요, 그러면.
봐요, 친하게 생겼나.
아,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시죠.
우리 아마 정확도 맞고 이러던 놈이고.
한 총리님은 워낙 모범생이고.
예, 예.
그럼 좀 노셨어요, 총장님은? 중고등학교 때?
좀에
노셨어요? 아, 좀에 노셨는데도 또 대학 진학은 잘하셨네요. 근데 부모님은 그래도 뿌듯하셨겠어요.
아니, 재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 지금 한 총리 인터뷰가 굉장히 차분한 톤이었지만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통령 대처가 논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 들어서 지시를 충분히 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에서는 굉장히 큰 비판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해보는 대통령이라 저렇게 큰 비가 왔을 때는 네. 빨리 가야 되겠다는 걸 몰랐다고 인정을 하자 이게 사무실에 나가는 게 더 이럴 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다 그러면 그 많은 참모들 비서실장이며 예? 안보실장이며 전 총리도 그러면 얘기를 했어야죠 그때.
그런데 지금 총리 얘기는 통신이 충분하다.
통신이 충분하고 안 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집무실로 좀 나가시는 게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총리가 그런 경험이 많고 경륜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통령이 댁에 계신 것보다는 사무실로 나가시는 게 예? 훨씬 국민들이 더 안심시킬 거 아닙니까?
건의를 했어야 된다.
총리는 뭐, 그 통화도 했으면서 뭐 한 거며. 그 또 저기 난 이해가 안 가요. 글쎄 설사 네네. 대통령은 아 여기서 뭐 통신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 굳이 뭐 그 거추장스럽게 또 다시 사무실 나가고 하냐
이미 퇴근했는데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참모들이 그거 그건 아예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나오시라고
했었어야 돼요.
했어야죠.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대통령
지금 대통령실에 그 후에 뭐 네. 하는 거 보면은 전부 표 떨어지는 뭐 소리만 짓들만 하고 있잖아요. 뭐 무슨 저 대통령이 계신다가 상황실이고 뭐
대통령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카드 뉴스 나온 거면 뭐 모든 게
표 떨어지는 행동이에요.
표 떨어지는 소리만 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대통령실을 채워놨느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까 인적 쇄신을 하는 데서는 네. 좀 그런 대통령실도 저는 아주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지 않고 저 참모들을 가지고는 네. 뭐 별로 표에 도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네, 8월 11일에 있었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두 분이 고등학교 동기라고 해서 그 부분도 참 기억에 네. 남았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표 떨어지는 일만 하고 있다. 따끔하게 지적을 했어요.
네, 사실 뭐 이번에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네. 그 거주하시던 분들이 침수로 인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셨는데 네. 그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가 찍은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네. 홍보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여론의 그러니까요. 문매를 막기도 했고요. 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또 대형 사고가 터졌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바로. 네. 네.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나갔던 의원들이 이제 그중에 김성원 의원이 네. 사진 잘 나오게 비 내렸으면 좋겠다는 네. 발언을 하는 게 이제 카메라에 잡힌 거죠. 네. 김성원 의원은 뭐 직후에도 좀 이따 사과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사과하는 모습 보이긴 했는데 뭐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국민들 보기에 정부 여당이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제 타이밍인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정부 여당을 향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김남국 의원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의 가장 큰 쟁점이 당헌 80조가 됐어요. 당직자가 기소를 당하면 일단 당무를 정지시킨다. 그러니까 재판이 아니고 기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됐는데 기소를 당하면 그럼 어떡하느냐. 이 당원을 미리 좀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당원 한 7만 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 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친문 핵심 의원들은 이 당헌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글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요.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2015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의결된 혁신안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최고위원으로 지금 뛰고 있는 후보로 뛰고 있는 고민정 의원도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공격이 들어올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네,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뭐 당헌 80조를 바꾸는 게
예.
이재명 방탄용이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특정인을 위한 것이다라고만을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원래 이 당헌 80조를 만들 때 2015년 그 당시에도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게 만약 정당하고 타당한 어떤 당원이다라고 하려면
예?
검찰의 기소가 100%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냥 검찰에 기소한 사건도 무죄가 나오는 무죄율이 상당히 있고 또 특히나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항소심에서도 뒤집어지고 심지어는 대법원에서도 뒤집어져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 많은데 이런 어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만으로 당직을 이렇게 100%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네. 보면은 그 윤석열 정부의 사고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흉악범 뭐 북송 사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예.
전현직 장관을 비롯해 우리 당의 많은 당직자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뭐 이재명 방탄용이다라고 좀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다른 의원들한테도 이게 앞으로 적용이 될 줄줄이 적용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나저나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고 부르는 그 법안 통과시킬 때 앞장서서 강하게 행동을 하셨던 분인데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그냥 몰각시키는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때 등이냐 중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뭐 지금 여당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등으로 놓더라도 이 개정안의 명백한 취지를 분명하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 국회의장도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 문장을 넣어서 말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사실은 법무부에서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좀 무리하게 독선적이고 오만한 어떤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회와의 전면전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랬는데 어떤 대응을 그러면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오늘 10시에
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뭐 법무부의 업무 보고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잘못을 따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지금 법률을 문헌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차후에 명백하게 중으로 바꾸거나 하는 이 법안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8월 12일 금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이재명 후보가 큰 차이로 지금 두 후보, 박용진, 강훈식 후보를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5대명 넘어 이제 확대명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번 주에 그 민주당에서는 당헌 80조, 당헌 80조 좀 소개를 하자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검찰이 당직자를 기소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당내에서 논란 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6개였나요? 몇 개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네.
비명계에서는 이른바 이 사법 리스크 자체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의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당원 자체는 이제 친명 비명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넘어서 문제적이라는 지적이 많기도
네.
해요.
네.
왜냐하면
네.
검찰이 기소만 하면 당직 정지다.
그리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그렇죠.
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유죄 무죄 따지기도 전에 일종의 처벌이 불이익이 주어지는 모양새니까요.
네.
마치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면서 논란이 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입장에 따라서는 정치 공세 도구로 활용될
네.
수 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조항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이 시기의 문제는 또 별로로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지키기처럼 보이는 일은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지금 정부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결집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호기인데
네.
이 당헌 80조를 둘러싼 크게 보면은 당의 리더십을 지금 당대표도 물론이고 그 최고위원까지도 대다수가 친명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5명 중에 4명이 지금 우세하다고
그렇죠.
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친명계가 어느 정도로 당의 리더십을 장악하는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네.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될지 아니면 더 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데 그 여야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상대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CBS 조석영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쇼의 그 여야 각 진영에서 정치인들이 한 명씩 나와서 토론하는 코너가 월요일 뉴스닥도 있고
네.
또 여러 개 있는데 금요일 이 말말말에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 전 이 두 사람의 조합이 참 재밌어요.
네, 재밌죠.
네, 네. 이번 주에도 두 정치인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있었죠.
이 두 분의 특징은 뭐냐면
네.
두 분 다 방송 전에 굉장히 일찍 오십니다.
네.
아주 좋아요. 저희 네. 제작한 입장에서는
네.
대기실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전초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근데 저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이게 듣다 보면 위태위태하다,
네네.
막 곧 싸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끝나고 나선 또 어떤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예열 단계로 약간 전초전이 있고
네.
들어와서는 정말 치열하게 논박을 하고
네.
끝나고 나선 웃으면서 이렇게 또 다 오늘 잘 가시라고
네. 그러면
그렇게 헤어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두 분이 뭐 친하시기도 하고 방송에서 많이 만나신 분들이라서 자연스러우면서
네.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는데
네.
저희가 이미 앞서 다뤘던 정부 여당의 수혜 대응 문제
네.
그리고 이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떤 논쟁을 했는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재수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결국 법원 문 두드렸고 내일은 기자회견한다고 하고. 네. 일단 내일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냥 이제 본인이 그 법에 이 문제로 그러니까 가처분 하게 된 그 경위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왜 법원 문을 두드리게 됐는가를 설명할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아, 약간 좀 기운이 없으세요. 기운이 없으세요.
아니, 왜냐면 저는 말렸거든요. 그 절대 하셨죠. 하면 안 된다고. 네, 네, 그랬는데 저렇게 감행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본인도 그 부분은 찝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하게 됐는지.
당 대표가 당을 향해서 지금 소송을 거는 그렇죠. 어찌 보면 좀 아주 이례적이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할 것 같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찜찜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말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대장은 대장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대장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정의경 최고는.
예, 그게 가장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하면 안 되나? 대표는 대장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의원님?
아니,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껏 해야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사망케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망시켜놓고 그 대장의 길을 가라, 타협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해야죠. 살려는 놓고 정치적 타협을 하고 또 대장의 길, 뭐 당대표의 길, 당원으로서의 의무, 뭐 선당우사 이게 있는 거죠.
아니 정치적으로
죽여놓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사망시키라고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분이 전재수 의원님인데 아니, 지금 와서 또 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얘기를 아니, 하세요?
저도 설마 죽이겠나 그랬거든요.
설마
했죠.
본인의 얘기를 하세요. 설마는 우리 아니고, 당의 얘기고.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죠. 정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면 안 되죠. 아,
머리가 너무 좋으셔.
아니.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놓고 무슨 타협이 있고 선당우사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껏 해야죠. 제가 성상납도 뭐 증거인멸 이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정도의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여놓고 무슨 선당우사입니까? 죽여버렸는데.
에이, 일관성 없으세요.
설마 했죠.
두 분의 의견이 지금 다른 상황에서 전재수 의원의 말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뭐 비 피해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발언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발언 뽑아오셨어요. 들어보시죠.
아니 어제 엄청난 거지. 그 서초동에 우리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수의 정도니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대통령께서 퇴근을 하실 때는 저희들도 다 일상적으로 어제 저녁 약속도 있고 다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약속된 어떤 미팅이라든지 예정 등이 무작정 미뤄지거나 연기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처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은 조금 여러분 잘 안 들리셨을 거예요. 음질이 좋지 않아서. 뭐냐면 대통령이 큰 비가 온 다음 날 그 반지하 사망 사고가 있었던 그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요. 요 말을 지금 골라오신 네, 거죠. 근데 네. 강승규 수석은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고 해서 퇴근 안 합니까? 네. 그때만 해도 일상적으로 다 저녁 약속도 있고 이런 걸 지킬 수 있을 정도 상황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말. 왜 골라오셨어요?
이게 어떤 이게 분노를 넘어가지고 이게 참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석이라는 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게 자괴감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런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보세요. 지난번에 그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 때 NSC 대통령이 안 열었지 않습니까? 참석 안 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로 끝냈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 가장 정부를 필요로 할 때 대통령과 시민사회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그 도지사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사실 그때 2000인가요? 화재 네. 사건 때 먹방을 찍었어요.
그 물류센터 화재
네,
사건
물류센터
말씀하신
화재.
거예요?
네. 그 먹방 찍고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느냐면 민주당에서 꼭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냐. 아니 현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 어디서나 다 뭐 응? 지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또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내로남불이 아주 그냥 전형적이에요. 늘 민주당은 내로남불인데 지금 이런 재난 상황에서 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또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민주당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아, 꼬투리 어떻게 잡지?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야, 진짜 이 정쟁만 계속하고 있구나.
재난재해조차도 남 탓을 하고 과거 탓을 하고 아니 국민들이 지금 이 물난리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고 저 재산상의 이 손해를 보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집권 여당이라는 분들의 입에서 이게 과거 탓, 남 탓하고 내로남불 한다 그러고 야당의 이야기를 공격으로 받아들일까? 재난 재해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공격으로 받아들일 아니, 그러니까 것이 아니고
저는 만약에
부족한
민주당이
걸 채우면 되는
아니,
것이죠.
아니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 재난 재해조차도
과거에 우리 잘못했다. 그때 먹방 찍은 거. 근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하고 하면은 또
아니, 지금,
그나마 들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거는
이
아니잖아요.
상황에, 지금 이 상황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아니,
그걸 듣는 국민들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네, 8월 10일 금요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듣다 보면은 우리 당의 안 좋은 점 얘기를 할 때는 다 말수가 좀 줄어드시더라고요.
톤도 다운되죠.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정치권은 참 언제나 뜨거운 게 어느 한쪽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느 당이든 논쟁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바람잘 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침수 피해 대응 문제로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면은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은 아니 이재명 지사 과거 그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천에서 화재 났을 때 먹방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또 과거에서 또 무언가를 가지고 오면은 또 논쟁이 되는 거죠.
네.
정치권에 참 갈등이 많고 또 윤석열 정부 지지율도 지금 비슷한 시점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네.
역대 정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냥 제가 요즘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약간
네.
정치 혐오나 무기력이 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기보다는 무관심해지는
네.
그런 분위기도 좀 느껴지거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근데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있고.
네.
광복절에 대통령 연설이 가장 중요한 연설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또 17일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좀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진짜 안 그래도 비피해로 또 높은 물가 걱정에 다들 힘든데
코로나도 커지고요.
맞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근데 정치권에서 내탓고만 하는 게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민의 지금 이런 상황에 걱정을 더 해주면 안 되잖아요.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치권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CBS 조석영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